함께 선고하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9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이어서 베스트 신앙고백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로마서 9장 뒤로 좀 넘기셔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51쪽 로마서 9장 11절부터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9페이지 3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4절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5절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6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처럼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7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에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8절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세미나 관계로 설교를 빠져서 오늘 이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때 우연이나 또 즉흥적인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되어질 역사적 시간 속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대개 제기하는 질문이 그렇다고 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으신 각본대로 그저 행동하는 그런 꼭두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실행하실 때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메뉴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내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 아니면 둘 정도 되는 혹은 뭐 둘 셋 정도 되는 그런 종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메뉴가 너무나 광범위하지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실행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볼 때 원인이 없는 그래서 우연히 되어지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실행의 차원에서 우연한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원인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지에다가 둬야 되는 것이지요. 드러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드러난 것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또 질문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정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예정하셨는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대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물을 때 그저 하나님은 그것이 내 뿐이라, 내 뜻이라고 말씀하실 뿐 더 이상 다른 대답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왜 자꾸 설명을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련회 때 그런 특강을 들었지만 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교리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신자라면 당연히 그냥 알아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왜 성경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고 하면서 또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발동하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할 자들을 다 택하시면 그냥 넉넉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럽니까? 믿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 목표를 잡은 줄로 이기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러지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그러나 다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도 그려버리잖아요. 실컷 자기가 수고해놓고 수고는 또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이 상관관계 가운데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 교리 중에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3장 고백서 3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를 취하면 하나라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은 유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유기도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버린다고 하면 무엇인가는 남는 것이고 무엇인가만 취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은 버린다라는 사실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셀 수는 없지만 선택과 유기된 자가 그 수효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꼭 14만 4천 명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4죠. 거기다가 천을 더해서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신구약에 걸쳐서 구원받은 모든 숫자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정되어 있는 어떤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읽었는데 5절에는 이런 선택과 유기의 원인,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이런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행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그것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사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될 수 없고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육체적인 조건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한 아버지 그리고 한 어머니 밑에서 출생했고 그것도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던 것이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정실과 후실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요. 이스마엘은 후실의 자녀요. 이삭은 정실인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이삭은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왜 야곱은 택하셨는가? 무슨 육적인 어떤 혈통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생김새도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못해서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조건, 그것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 우리가 믿게 될 것, 우리가 성화에 힘쓰게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을 너에게 줄만하다라고 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잘난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유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대로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특정 사람만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하고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특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더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100m 달리기라도 한번 해보고 누가 빨리 뛰는가. 네? 시험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한번 치러보고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한 번 시험도 안 치러보고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불의한 일은 어디 있는가라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행사에 의롭고 모든 행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을 주어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줘버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평의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인간이 다 타락했으니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쫓아 죄성을 따라 사니까 그냥 지옥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제일 공평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는 억울한 존재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다면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버립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네가 못 낳거나 네가 잘 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어떤 일도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그 질적인 면에서 다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는 어떤 일을 해도 제한받거나 책임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유롭게 어떤 일을 해도 그 자유롭게 어떤 일을 행한 그 대가를 사람은 치러야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계시 가운데 설명한 만큼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8절에 가서는 어떤 말을 덧붙이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실 자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실 자는 그냥 강팍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강팍해 하신 사람은 천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은 귀가 닫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빌미로 이렇게 또 반문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주장하신다고 하면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고 불쌍히 할 자를 불쌍히 하신다라고 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된 것이나 혹은 사울왕이나 혹은 가로 유다의 마음이 강팍해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신다 그랬으니까 강팍해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롯 유다나 사울 왕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나 사울이나 가롯 유다를 강제로 죄에 빠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탄 기수가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지요? 채찍질을 해서 그 말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부러 그냥 악한 자를 채찍질해서 일부러 죄 짓는데 내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아무런 강제나 구속을 느끼지 않은 채 전적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억지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위협과 협박을 받아서 때로 죄를 짓는 것도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강팍해 된 자가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더 우월한 그런 존재를 만약에 만드셨다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가정을 했지요. 그랬다고 하면 만약에 그 존재로부터 어떤 뭐 책임 혹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책임과 질문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에게 죄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셔야만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못한다는 이 사실 자체를 빌미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다. 그렇게 비난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좀 더 올라가면 사단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일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여부를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자시오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자기 뜻대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좀 제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찬송가가 여기 있지요. 시편 찬송가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시편 찬송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제가 시편 찬송가를 제 손에서 놓아버리면 시편 찬송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편 찬송가가 떨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 있나요? 제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우주선에 들어가면 붕붕 떠다닙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붙들고 있다면, 죄인들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놓지 않으면 책이 떨어지지 않는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죄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와 똑같은가? 제가 이 책을 손에서 놓으면 책이 떨어지는데, 앞서도 제가 설명했죠. 손에서 놓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모든 죄의 통제자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둘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창조가 가능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피조물이 없었을 것이요. 이 세상에 피조물이 없었다고 하면 아담과 사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죄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창시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가할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성취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이니까 칭찬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선은 말할 것도 없고 악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도 행할 수 있고 의도 행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 의지를 100%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속속들이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그 책임을 결코 사람이 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정교리,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이 예정교리를 믿지 않는, 흔히 이제 보편 구원론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개 이제 장로교는 보편 구원론이 아니에요. 일정한 사람만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감리교라든지 이런 이제 그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의지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각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지 않냐 여부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자기 의지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그저 다 선택해 주시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꾸 하나님께 자꾸 푸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온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고 이런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태양은요, 비추고자 하는 대상을 가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손 성도는 비추지 않고, 뭐 홍석기 권사는 비추고, 손수인 성도님은 비추지 않고 심평 54면 비추고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거지요. 빛이 비치면 악인과 선인에게 그냥 동시에 다 비칩니다. 이게 일반 은혜죠. 그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악인과 선인에게 그냥 무조건 다 비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십니다. 태양은 비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가시는 그 시간에 일정한 영역을 그냥 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인격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빛으로 하여서 비추고 비추지 말라고 해서 비추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게 인격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앉아 일어서 뒤로 누워 그렇게 자꾸 명령하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의 인격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분을 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그런 항변을 왜 합니까? 도무지 우리가 그런 항변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살았을 때 듣지 못하고 죽은 조상들이나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에도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환경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또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갈 때 그런 질문들을 좀 생각이 깨어있는 아이들은 그런 질문들을 꼭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한평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옛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그 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드러난 결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죠? 열두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열한 제단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가론 유다는 심판으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팔자로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은혜를 입었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결국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로만 되는 이 선택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선택받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 웨슬리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3장 6절 세 번째 줄의 중간이죠.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학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움을 받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선포가 이런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에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예정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어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너희가 믿지 않는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양으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면에서 구원은 일에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우를 혹은 뭐 노은경 성도님을 누구를 이렇게 예정했다는 그 예정하심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조건이지 그 믿음 자체가 그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됐나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지, 그죠? 그러나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선택의 조건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는 믿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믿음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어떻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설명을 한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와 믿음을 통해서는 천지차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시간 역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조건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는 궁극적 조건은 아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on account of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through,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수단과 통로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도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자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지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그 다음에 믿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되고,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이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회개와 믿음과 거룩하게 함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명했죠.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다. 의롭다함을 받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성화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에 이미 성화는 시작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음 따로 거룩한 삶 따로, 따로따로 놀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로 묶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은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참된 구원을 이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주권과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구원의 확신의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뼈 빠지게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오직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선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언제든지 인간에 의해서 폐기 처분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바는 한치 오차없이 이루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결국에는 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그런 그 가정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은 공산당이나 혹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 나는 오직 예수를 믿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장경희 목사님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신사참배 때문에 와가지고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기 엄마가 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거 그거 내가 잠시 내 마음이 약해져서 했던 거라고. 그래서 다시 나는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로 본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자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아 견뎌서 마침내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런 일들을 역사의 현장 가운데 실행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데 선택과 유기의 최종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그것이 선택과 유기의 최종적 목적이라고 3장 7항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정과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예정 교리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 과거 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도에 소극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이미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뭐 굳이 뭐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이제 3월달부터 또 전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굳이 뭐 차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오십시오. 또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저 뭐 작정된 사람 다 믿을 건데 뭐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선택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은혜의 표시들과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주위 사람들 중에 어떤 여러분들이 제일 좀 꼴보기 싫은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완악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앞으로 나빠져도 지금 이보다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선택받지 못했음이 틀림없어 이렇게 단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하나님의 무한한 궁휼를 막아서는 매우 건방진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악한 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누굽니까? 한편 강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직전에 선택받음이 드러났어요. 죽음 직전에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일,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합당한 봉을 받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여 오늘 밤에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서나 가룟유다처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자들은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선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깊이 감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죠. 택함 받은 사람이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좀 더 잘나고 버림받은 사람이 좀 더 못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교리를 참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교만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교리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만 사용함이지면 그저 바닥 끓는 소리밖에 더 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교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제가 당부를 드린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작전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용의 실행을 결코 좁게 만들거나 소극적이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정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행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고자 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요? 그 누구로 말미암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처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요? 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뭘 빌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살가전서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견고한 터처럼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하면 그냥 넉넉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실행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놓고 그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고백해요? 그저 무익한 종이니 제가 할 것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또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전 교리를 참으로 믿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지요. 제가 오늘 제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첩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주문이나 형식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고 뭐 조사하니까 몇백 장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고 기도하라는 것은 죄의 세력과 싸우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 하늘로도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무엇을 가져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적 교만만 낳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고루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농사도 안 짓고 씨도 안 뿌리고 씨를 뿌리는데 김도 안 메고 김은 맨데 겨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주나요? 그러지 않지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전 교리를 아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 교리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최선의 삶을 살게 만드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교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만세전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달리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이 모든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 가운데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으로 해서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의 조건을 의지했다고 하면, 우리의 의를 의지했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갖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으신 자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였으니 앞으로의 완전한 구원도 이르게 되리라는 그런 용기와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특별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전 그들을 아는 자로서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운명론주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능력을 강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